지난 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바로 핵무장이 가능한 B-52 전략전폭기, 또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 최신형 잠수함까지 알아보는 대잠 초계기 P-8 등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 마치 신호탄을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구촌의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에 눈치를 보아야 되느냐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 또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이 항구적인 평화 공동체를 이룬다는 말을 누가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겠습니까? 꿈 같은 소리, 그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과 함께 아랍 사람들 살고 중동의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아랍의 중동 평화, 그래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마 그런 반응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가 꿈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이집트 세 나라가, 세계를 대표하는 세 나라가 중동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9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을 좀 아신다면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로 있고 그 위쪽으로 가면 지금 현대 이라크라고 하는 큰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으로 가면 세계 초강대국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하고 이집트는 늘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두 마리의 사나운 사자 같았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하고 이집트 사이에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서로서로 왕래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대로는 단순히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교통의 대로만이 아니라 거기 23절 끝에 보시면 함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예배의 대로다 하는 것을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예배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할 것이다. 그 당시로 보면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수르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참 이상하고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애굽과 아수르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까지 합쳐서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이집트 세 나라가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아수르와 이집트는 아랍권이죠. 이스라엘은 그들과 늘 부딪히는 소위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민족이고 나라죠. 근데 이 중동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얼마나 힘드는 건지 여러분 최근에 역사를 보시면 금방 느끼실 겁니다. 1947년에서 49년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는 그 유명한 6.1전쟁이 있었고 1973년에는 요옴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1978년에서 79년에는 이집트와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1982년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1988년에는 팔레스타인이 우리는 자치국가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권 국가들이 계속해서 협정도 하고 협상도 했지만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는 마치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가스통 같아요. 또 2000년에는 팔레스타인 봉기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본문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권이 세계 가운데 복이 될 것인가,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참 꿈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함께 경배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세계에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25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기 만군의 하나님, 무수한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이 천군 천사들의 숫자가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아니면은 수십만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무수한, 셀 수 없는 무수한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 애굽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가. 또 아수르도 계속 이스라엘 침공했는데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고 말씀하셨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기업 나의 재산 이스라엘이여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아수르를 향해서 내가 지은 아수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재산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수르, 이스라엘과 아랍권 전체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라고 되어 있죠. 24절에도 보시면 그날에 라고 되어 있죠. 또 앞으로 가서 18절 19절 이렇게 보시면 그날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에 이루어진다. 그럼 그날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사야서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평화로 지구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놀라운 중동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는 세계를 대표하는 그 당시의 나라들이었어요. 그들 간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면 세상의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아들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지구촌에 오셔서 이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지만 지금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멀지 않는 장래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 가정의 평화가 있고 교회의 평화가 있고 또 도시와 민족의 평화가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체험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초림하실 때부터 그 날이 왔어요. 종말이 왔어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멀지 않는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평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이사야 19장과 또 이사야 60장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19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평화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사야 60장에 가면 선교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을 선교, 이 복음 선교를 통해서 빛을 비추면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굉장한 잠을 깨우는 자명종이에요. 지구촌에 자고 있는 사람들의 잠을 깨우는 알람 클럭입니다. Rise and shine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구촌 전체를 깨우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세계가 평화의 나라로 변하기, 세계가 평화의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60장 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면 온 세계가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절망과 죽음의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에 그런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의 선교를 통해서 전파되면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명에 그늘진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 큰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희망과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인해서 생명과 희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평화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과 희망과 평화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환한 빛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불신자들 속에서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환한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어두운 커튼을 가지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어둠의 커튼이 가려져 있습니까? 사탄의 작업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어둠 공작, 어둠의 커튼을 들여오는 이 공작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 사탄의 어둠의 커튼을 들여오는 공작을 깨트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면 사탄의 어둠의 공작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탄의 어둠의 커튼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히 비춰주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영광스러운 빛을 사탄의 커튼 때문에 어두워진 마음에 비추어서, 어두워진 지역에 비추어서, 어두워진 도시에 비추어서, 어두워진 만방에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환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평화의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평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조명입니다. 선교는 빛을 비추는 조명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선교를 통해서 이 엄청난 빛을 발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가 공허할 때, 형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마음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선교는 바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절망과 불화와 전쟁, 죽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희망과 생명과 의욕과 평화에 빛을 비추는 것, 선교는 조명이에요. 조명. 이 엄청난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할 때 제가 최근에 생각하게 된 것은 도시 중심의 선교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보시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4차 선교여행을 로마로 했는데 전부 도시 중심이었습니다. 도시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세계의 심장도시라고 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도시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density, 밀집해 있어요. 밀집해.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밀집해 있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풍습과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고집을 해서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것을 깨트리고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리저리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면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고 성령께서 그런 선교 전략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 중심의 선교를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를 할 때 도시를 변화시키는 원리가 무엇이냐, 요즘은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좀 힘든 말이지만 제가 한번 인터넷을 들춰보니까 티핑 포인트가 뭐냐, 티핑 포인트, 팁이라는 것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살짝 건드려, 살짝 건드려, 살짝 건드려서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를 말해요. 살짝 건드려서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 사업을 할 때도 살짝 건드려서 상대에게 영향을 미쳐요. 물건을 팔 때도 살짝 건드려서 상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물건을 파실 때 그 물건이 어느 정도 나가면 그 지역을 움직이는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가, 티핑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감옥에서도 10%의 죄수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수들과 간수들의 대화나 생활이 다 바뀌어버린대요. 10%가 티핑포인트입니다. 10% 10%만 복음화되면 영향을 미친다.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무슬림은 5%만 들어가면 도시를 막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 10%만 들어가면 도시를 변화시킨다. 이 티핑포인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살면서 밀집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티핑포인트. 그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이 10%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도시 중심의 전략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고 있어요. 구속자 교회라고. 그 교회에 저와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가르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전략이 도시 선교 전략이에요. 전 세계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도시에 리디머 구속자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에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변화시키는데 10%가 복음화되면 티핑포인트가 돼요. 티핑포인트.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핑포인트를 찾아라. 도시를 변화시키는 티핑포인트를 찾아라. 삶을 변화시키는 시티 체인징 티핑포인트.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10%만 변화시키면 선교지 도시의 10%만 변화시키면 그 영향이 도시 전체에 미치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 선교사가 현장에 가서 같이 살면서 현장에서 도시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살아가면서 티핑 살짝 건드리는데 도시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면서 변화시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삶. 말도 중요하지만은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월리스라는 분이 회심하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생 시절에 대학에 있는 기독교 그룹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대학생 시절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 그 모양이 뭡니까? 그 교회 꼴이 뭡니까? 그러면 그들이 제게 늘 이렇게 반응을 보였지요. 교회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이 말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슬픈 말입니다.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교인들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은 매우 슬픈 말입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자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사업하는 모습, 여러분의 직장생활하는 모습, 여러분의 가정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저를 보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사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말로 하지 마. 보여줘. 그래요. 보여줘. 보여줘. 진짜라는 걸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신자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와 신자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하는 이 슬픈 탄식의 말이 나왔다는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의 환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우리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말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시골에서나 도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의 환한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춰줘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세계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구촌 평화 공동체, 지구촌 축복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1973년부터 계속해서 세계 선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환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환한 빛을 비추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 쪽으로 보면 오늘이 새해입니다. 오늘부터 선교가 2014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2014년 새해에도 지금까지 해온 복음의 빛을 전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비치는 이 선교 작업을 열심히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선교를 할 때 1, 5, 2, 5, 2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평생 한 달, 평생 한 달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평생 한 달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간다면 4번 가시면 됩니다. 5라는 것은 선교지 사역자의 사역비, 한 달에 5만원, 한 달에 5만원이면 선교지 사역자 사역비가 됩니다. 그것이 5입니다. 2라는 것은 평생 200만원, 내가 죽기 전에 200만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200만원으로, 어떤 지역은 아직도 200만원으로 교회를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고 건물 짓고 신학교 건물 짓고 하는데 건축에 공헌하겠다, 그게 2입니다. 5라는 것은 50만원 이상으로, 50만원이 조금만 보태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지원해 주니까 50만원 이상으로 평생 내가 한번 선교 여행을 하겠다. 선교 여행을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교 여행을 하시면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예심도 달라지지만 선교에 뜨거운 불이 붙게 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안타까운 소원이 열망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50만원 이상을 모아서 선교행을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는 한 가정에서 월 200만원으로, 한 가정에서 월 200만원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벌써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이 월 200만원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은 월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모아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데 월 2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내가 100만원을 내든지 50만원을 내든지 200만원을 내든지 해서 선교사 한 가정을 우리 집이 파송하겠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얼른 생각하시면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싶지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면 여러분도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소원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재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 복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5, 2, 5, 2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세계 선교 역사상 한 교회로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목사님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라고 있는데 그 교회죠.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이 젊은 날 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하고 지원서를 냈는데 심사위원들이 당신은 안 돼, 아마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은 안 돼 하고 복적해 거절을 했어요.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은 선교사 지망했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거절당하고 나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 가는 대신에 substitutes, 내가 다른 대용 선교사를 보내겠다, 나는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People's Church를 개척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막 선교사님도 얼마나 많이 파송하는지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많이 파송해서 50명 파송하다가 100명 파송하다가 150명 파송하다가 200명 파송하다가 그 다음에 300명까지 세계 교회 선교 역사상 처음이죠. 300명, 한 교회에서 300명을 협력하는 거 아니고 월 20만원 아니고 월 200만원,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작업을 해냈어요. 한 사람이 선교사 지망생으로는 부적격자였지만 간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이 세계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이고 국내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선교에 해외에 선교하러 갑니까? 그때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스코틀랜드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스코틀랜드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습니까? 왜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인도로 영국을 떠나서 갔습니까? 왜 저드슨이 미국에서도 전도할 일이 너무 많은데 미국을 떠나서 범하러 갔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팔레스틴에서도 아직도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은데 팔레스틴을 떠나서 유럽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반문을 던지고 나서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세계가 하나의 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밭이 넓은 밭이 있다면 여러분 밭의 구석에서만 일을 하시겠습니까? 넓은 밭이 있는데 한 밭 구석에서만 일하시면서 여기서만 씨를 뿌리고 여기서만 깔고 여기서만 투수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어리석은 분이죠. 넓은 밭 전체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은 미국은 넓은 세계라는 밭에서 좁은 구석입니다. 캐나다도 넓은 세계라는 밭에서 좁은 구석입니다. 우리는 넓은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스미스 목사님의 말씀에 의존하면 한국은 세계라는 넓은 밭의 좁은 구석이에요. 우리는 이 좁은 구석에서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넓은 세계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환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 작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 작업을 감당할 때 안타까운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C.T. 스터드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운동선수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영향을 미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선수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13년 동안 사람과의 접촉을 완전히 피하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답변은 그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답변이에요. 스터드 선교사님 답변이에요. 나는 찬양대가 있고 교회 전탑이 있는 교회 가까이에서 편하게 지내기보다 지옥에 1야드 떨어진 곳에서 지옥에서 1야드 30m 떨어진 곳에서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들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현세 지옥에 들어간 사람 끌어내는 구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운동선수였지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수도 없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세요. 그러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복음을 들으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들으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여러분이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체능을 보냈습니다. 현세 지역에서 절망과 사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이 구명작업, 이 구명작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지구촌을 평화공동체로, 지구촌을 축복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 살고 선교를 그치면 죽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이 됩니다. 물이 흐르면 맑아지지만 물이 중지하면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선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썩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들어가는 이 선교를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면 축복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선교의 열정이 뜨거워지면 생명의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이 선교의 빛을 멀리 비추면 축복의 빛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환하게 비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지구촌 전체에 비추어서 축복 공동체, 평화 공동체 만드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